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이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근처의 쿰란에서 발굴된 구약 사본을 보면 문단 구분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장과 절을 표기한 것은 아니지만 앞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행을 바꾸어 쓴 문단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을 이 문단보다는 더 큰 단위인 452개의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문단을 영어로 paragraph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큰 단위인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섹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모세 오경인 토라를 3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매주 읽을 분량을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영어 섹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세다림은 원래 순서나 차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각 장을 숫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때는 16세기 경입니다. 오늘날 성경 66권은 총 118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총 1188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단 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2절,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둘째, 성경에서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편 118편을 포함해 그 이전에 594장이 있고 그 이후에 594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1118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은 시편 118편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장과 절 구분을 통해 살펴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절은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을 숫자로만 표기한다면 1188, 신기하게도 성경의 총 장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시편 118편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중심일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성경 한 중심에 위치한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두 구절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의 소수된 애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종류의 말과 모든 지식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한 것이 사실임이 여러분 가운데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갖 선물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굳세게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어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여러분을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어떤 편가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목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의 집안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폴로의 제자다. 나는 게바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져 여러분에게 한 조각씩 분배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를 빼고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세련된 말씀시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소식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은 소식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이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거나 이방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약함도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사람이나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무엇이나 된 척하는 자들을 멸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노연하게 해주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을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레위기 제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귀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덤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 세상이 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힘겹고 불편할 때일수록 섬김은 더욱 필요하고 오늘의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기도인들은 더욱 섬김을 요구하는 시대요. 신앙하는 삶은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는 섬김의 신앙이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 이것 또한 반사회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반세상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 쉽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수도의 가르침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하여 종과 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남을 섬기려 하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특이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사람을 섬기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모범을 주셨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13장에서 이를 실천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수행원이 되다, 즉 정신적으로 주인이나 친구, 또 상징적으로 선생으로 시중들다, 관리하다, 섬기다, 집사의 일을 보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같은 경우죠. 우리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몸으로 섬길 수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의 몸으로 섬길 것을 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섬길 수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돈, 즉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을 금이라고 하는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데 돈을 보다 많이 쓰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시간이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이유와 자세입니다. 섬김의 이유는 신앙 속에서도 대부분의 섬김의 이유가 상당히 세속적인 이유들이 되기도 합니다. 부약의 신앙 논리를 복음 속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사상은 11조라는 연보의 이유들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지요. 그러나 예수도의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높은 차원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복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 즉 우리 일생의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바꾸어 해석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바울사도는 섬김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더러 가능합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유치한 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의 어려움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풍조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역사회적인 현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인데 너희 중에는 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실천은 섬김에서 실현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바뀔 때 그것은 신앙이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13장에서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이것이 아직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을 베드로의 만류 속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이죠. 성김에는 시험이 따르기 쉽습니다.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즉 무사 아니란 신앙의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이 생기지 않고 당연히 어려움도 적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섬기려는 곳에서는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뒤따르는 많은 시험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일하려 하고 섬기려 하는 그리스도인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네가 무엇이 모자라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섬김의 순간일수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섬김의 자리일수록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섬김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섬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여 섬기는 자는 무시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을 얼마나 거느리고 있느냐가 곧 영광의 척도인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이래봬도 내 밑에 부리는 사람이 얼마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부분의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26절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죠. 세상은 섬기는 자를 천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천국에서 이미 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식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섬기는 자를 귀하게 보심을 잊지 맙시다.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26절 중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님의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섬기는 자들이 함께할 것이고 교회도 천국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있어야 교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명칭에서만도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 님이라고 불러야 돌아보는 교인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곳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될 때 함께 하소서. 말씀으로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세상의 이런 부조리를 본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하마터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하기까지 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부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새번역에서 옮긴 것처럼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새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고 그들의 교만을 볼 때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저희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송을 통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